같이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저희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그 사랑이 제가 낫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음을 주여 배웁니다. 아버지,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크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작습니다. 아버지, 나와 주님의 사랑의 관계는 받는 사람이요 내가 주님을 위하거나 드리는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이를 아끼고 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하나님을 아끼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모자르다 더 받겠다 하는 것을 벗어서 이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하는 인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받고 받아서 아버지께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제가 드리는 것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시고 너의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우시고 너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고 이들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일상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되는 위로와 힘을, 깨달음을,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이 시간 얻어야겠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50편 5절 6절 말씀, 그리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찬양팀 되게 주연이 처음으로 화면에 안 나왔지만 감사해요. 갈수록 찬양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갑자기 세 명의 찬양 인도자와 네 번째 싱어와 찬양 인도자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찬양에 대한 설교여서 또 저는 밖에서 들었긴 했지만 오늘 또 찬양이 저한테 특별히 의미 있고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쭉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 결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결론이었고요.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었죠. 오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결론으로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한 달 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결론부이기 때문에 좀 반복된 얘기 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역사를 사랑해야 되는 건 이제 이 순서로 가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셨으면 좋겠다 해서 좀 반복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위하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누군가를 위하는 사랑, 누군가를 위하는 만큼 사랑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위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 시간, 돈, 인생이 낭비되는 기분이 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비싼 값을 치르고 싼 것을 사는 기분이 든다고 했죠.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을 향해서 우리는 시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삶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 위하는 대상이 아닐 때 이게 아깝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랑 있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은 누군가 나를 위하는 것이기보단 그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위하는 만큼 사랑하고 있는 게 내 인생의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는 만큼 사랑하면 멋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 와, 멋있다. 그렇죠? 꾸미고 다닐 줄도 알고 관리도 할 줄 알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아름답다 그랬죠.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이런 모습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 아름답죠.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맞잡은 손, 우리는 여기서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름답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어떤 가치관을 사랑하는 거, 이건 존경스럽죠, 그렇죠? 국가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분들, 의미 있는 가치를 사랑해서 거기에 도전하고 헌신하는 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스럽다라고 느끼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 은혜로운 사람을 보죠.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요, 좀 안쓰러워요. 그렇죠? 인생이 낭비돼 보이는 거거든. 그 사람이 아무리 뭘 가지고 있고 개인사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멋있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답고요.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은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신앙에서 다른 것들을 배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좋지만 그중에 무엇이 제일 하나님을 위하는 만큼 사랑해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와, 그렇게 되고 싶다. 이 신앙인의 지향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 이사야를 소개했었는데, 그래서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소개했었고요. 오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근데 다윗의 삶을 따로 소개하진 않겠고요. 다윗의 그냥 고백을 쭉 한번 오늘은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상은 저희 아들이에요. 이한이한테 그러는데 거의 매일 그러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보면 사랑한다고 하고, 잘 때 인사하게 되면 사랑한다고 하고, 아침에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럼 보면 사랑하구나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연스럽게 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고백을 쭉 들으시면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소개하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다윗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말하나? 그냥 그렇게까지 많이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다윗이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제일 많이 표현되어 있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긴 한데 그보다 더 찬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시편에선 찬양이라는 단어가요 70회 가까이 나와요. 150편의 시가 적혀 있는데 절반 가까이의 시에서, 그렇죠? 찬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후반부에 갈수록 찬양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로 등장이 시작해요. 시편의 전체 구조가 전반부는 좀 삶에서 나이가 느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가 많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갈수록 이 고통에서 벗어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 삶을 바라보는 것에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들에서는 막 찬양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해서 뭔가 얘기할 때 다윗이 찬양을 얘기합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 찬양이 노래죠. 어떤 노래예요? 찬양이 어떤 노래예요?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을 고백하는 노래죠. 그러면 난 널 싫어해 이런 고백하는 노래예요? 아니죠. 난 너한테 실망했어 이런 고백하는 노래예요? 아니죠. 그럼 찬양은 내 마음을 고백하는데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뻐할 만한 걸 고백하는 노래예요. 그렇죠? 찬양을 부르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대상이 기뻐할 것 같아요? 내 이 진심을 딱 고백하면 이 사람이 기뻐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진심을 담아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찬양의 노래의 한 의미거든요. 그쵸? 여러분, 5살짜리 애가 아빠한테 생일 축하 노래 같은 거 불러주면 막 자질하죠. 얼마나 좋은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노래에 뭐가 있어요? 얘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기쁘게 해주는 게 뭐가 담겨 있어요? 진짜 아빠를 사랑하는 자기 진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진심을 고백해주면 이 상대가 기뻐할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진심을 고백하면서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게 다윗의 찬양의 의미예요. 성경의 찬양의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이 단어의 소프트함을 좋아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찬양한다고 얘기할 땐 사랑한다에 곱하기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렇죠? 이게 원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이것을 듣고 당신이 얼마나 기뻤으면 좋겠는지 위하는 사랑이죠. 이 상대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원하고 위하는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한 단어가 뭐예요? 찬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찬양에 대해서 약간 불호인 부분이 있는데 불호인 부분은 뭐냐면 공동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찬양을 막 부르는 거에 대한 불호가 있어요. 찬양의 고백의 수준이 이렇게 딱 볼 때 얘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없어,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 자기 인생을 막 쳐다보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근데 말로 뭐 하나님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 예배자입니다 이러면 하나님도 보기 불편하고 옆에서 보는 나도 불편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준 안 될 땐 그냥 명상하자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뭐 약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은요 실제 공동체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잖아요. 어떤 수준으로 확 올라가잖아. 그럼 설교도 필요 없어요. 설교 필요 없어. 설교자는 사실 설교가 길수록 공동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쭉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쫙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 말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찬양해야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상적인 예배는요, 이상적인 예배에는 이게 말씀을 그냥 선언하고 낭독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당 같은 데 가시면, 정교회 같은 데 가시면, 정교회 가시면 성경을 그냥 읽어주세요. 사제님이 와서 읽어주세요. 여기에 설명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요, 또 그 정말 그 순전한 걸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어로 읽으세요. 그리고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성가가 쫙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제일 높은 수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문제는 뭐야? 참여자들이 그 원어를 들을 수준이 안 되고 원어를 들어도 그걸 이해할 수준이 안 되고 그 찬양을 부를 수준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다운그레이드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는 우리를 놓고 예배만 그걸로 가버리셔서 그런 거야. 멀리 가버리셨어. 좀 이상적으로는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 자체라는 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찬양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노래할 때 이런 진심을 불러 이런 수준의 얘기랑 오늘은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사랑이라면서 찬양 얘기를 이렇게 가는 거라.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아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이렇게 꺼내드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로 나 이렇게 내 마음을 꺼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아, 자꾸 장난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잘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꺼내드리면 함께 기뻐할까? 하나님 깜짝 놀랐죠? 이제 우리가 이럴 때가 이제 아직 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이런 거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만 내 마음을 꺼내드리면 하나님 되게 당황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나 사실 하나님 되게 짜증나요.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하나님 되게 짜증나요. 힘든 거 그럼 이제 싸우자 이러는 거고. 근데 다윗은 아니 이렇게 딱 해서 기뻐하는 거죠. 너무 신나서 길게 얘기했는데 다음 그럼 찬양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노래해요? 구체적으로 이건 좀 이따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신비로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죠.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와,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 안에는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즐거워하고 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 원하고 위하는 거.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하나님을 봤더니 와 하나님 진짜 신비롭다. 하나님 정말 신비로워요.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아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시구나. 하나님 진짜 의로운. 난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옛날에는 그런 식의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 의로우시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 이 위대한 일을 해가고 계시네요. 하나님. 하나님 의로우세요. 제가 하나님 이런 의로움을 깨달아 하나님 기쁘시죠.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찬양을 이따 읽어드릴 거지만 쭉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다시 하나님께서 뭐 깨달으면 이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뭘 또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 그걸 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실하심, 하나님 정말 성실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성실하셨구나.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찬양을 무엇을 찬양합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또 하나 찬양은 비욘드가 담겨 있어요. 그 너머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말로 표현돼요. 하나님 한 요 정도 의로우시구나 제가 알았어요. 이게 기도로 해도 돼. 근데 막 내가 모르겠는 거야. 이 비욘드인 거야. 이게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의로우시면 알았어요. 요 정도로 내가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게 오픈엔딩 무한대로 알았으니까 내가 표현할 때 내가 그냥 말로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무한대를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그럼 비욘드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심이 있고 그 진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표현하는 게 찬양인데 그래서 이게 노래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그 각가지 성품들 다양한 아름다우심들이 구체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을 단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로 표현이 안 되니까 찬양으로 표현되는 게 시편의 찬양들이에요. 이게 사실 대단한 거라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수준을 꿈꿔야 돼요. 진짜 이 수준을 진짜 꿈꿔야 돼요. 되게 많은 분들이요 시편의 전반부를 좋아하고요 후반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보니까 제일 반응이 좋았던 시편의 어떤 상품들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주시. 야, 시편에 저주시도 있어라고 상품 소개해주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아, 시편에 저 나쁜 놈들 죽어버리라는 시도 있어. 그런 시도 있어. 내가 소개해줄 거 하고 소개해주면요 반응들이 좋아요. 왜? 하나님이 내 적을 죽여버릴 것 같아서 너무 반응이 좋은 거지. 근데 그 다음에가 이제 제일 안 팔린 것 중에 애가. 애가가 뭐냐면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죽여버리세요라고 저주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바라봤더니 자기도 죽일 놈이거든. 나도 똑같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나쁜 놈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 하나님 저도 문제가 많군요. 이게 애가. 이게 제일 안 팔려요.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선호 호이신 게 뭐예요? 교훈시와 감사시. 애가 다음에 뭐냐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돌보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함께 저를 돌보실 거예요. 이게 시편도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죠. 하나님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어찌하여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도에 우리가 제일 익숙하죠. 시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하지만 이 과도기를 넘어서면 전반부는 아직 그 난장판에 있는 거고 난장판에 있으니까 쟤 나빠요 저도 문제군요에 있는 거고 중반부가 중요하죠. 이게 구원의 파트니까 내가 그런 거에 있어서 문제를 인지하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고 변화되는 감사시까지가 이런 거고 감사를 해보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뭘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게 찬양이라고.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후반부를 지루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수준은 모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가 진짜 재밌는 거야. 아, 그치. 주의 성실하지. 맞아. 주의 성실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다윗의 수준.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하고 싶죠? 정말 우리 시편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내가 이 수준이면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더 열정적으로 할 텐데 저도 이 수준이 아니라 목사가 아직 이 수준이 안 돼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나도 아직 이 수준은 아닌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내가 약간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수준이 아직 있다. 내가 좀 이 수준이야. 여러분들 날 보면서 그걸 느끼고 막 또 같이 찬양해야 되고 그럴 텐데 아직까지 이제는 홍보대사 정도 위치에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이제 이 수준인 사람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다윗이라고. 읽어봅시다. 자,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에 사랑의 고백도 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편 26편 8편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이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아, 하나님을 보는 거, 주의 영광, 하나님과 머무르는 거, 하나님 저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머무는 걸 너무 사랑해요.라는 고백이에요. 다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 1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건 뭐예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집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 아름답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더 넓게 보면 그렇죠. 와, 하나님과 머무는 집. 하나님이랑 내가 이제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사는데 이 집이 너무 아름답고 이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게 좀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 만들어가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공동체가 포함되죠. 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거죠.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시편 116편 1절이에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사랑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거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를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냐이다. 시편 119편 167점. 그러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에게 은혜 받은 기억. 너무 중요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과 결정적으로 사랑에 빠졌던 장면의 추억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너무 사랑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10년째 연애하고 있는데 너무 사랑해라고 하면요 뭐가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과 사랑에 빠져갔던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람과 가까워졌던 그때 네가 나한테 프로포즈했었고 그때 되게 싸웠지만 우리가 그때 가까워졌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만나고 그 장면 장면의 추억이 되게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왜? 그 기억이 오늘의 사랑을 지지하는 기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기둥인 거야. 그래서 이게 소중한 거래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 이걸, 이 장면, 장면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왜? 그 장면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또 장난치면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오빠, 우리 그때 그랬잖아. 라고 했을 때 일단 알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 라고 하시면, 야,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런 뜻이 아니야. 예, 그걸 잊었다는 건 오늘의 사랑을 지지하는 기둥이 소중히 여겨졌지 않았다는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우리는 기억력이 나쁠 뿐인데, 그치?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야. 우리가 기억력이 나쁘고, 사실 그 장면이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린 데이트를 여러 번 했고, 그 결정적인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를 추려서 기억하지만 여러 가지 기둥을 갖고 계시고 그중에 셀렉해서 기억을 못하면 분위기가 쌓여지고, 그렇죠? 일단 아는 척을 하셔야 되고 뭐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전 다 기억해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 하나님 전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 저 양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 사자에서 구해주셨을 때 전 그때 너무 좋았어요. 아, 골리앗에서 그럴 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쫓겨다니면서 주님 그때 기도할 때 아, 정말 그때 하나님께 저를 찾아 저 그때 너무 좋았어요. 아시죠? 아, 이러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하나님 그 증거를 내가 사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사랑하시오. 시편 144편이죠. 여호와 나의 사랑이시오. My love. 표현이 아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1편. 객관화해서 표현했지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즐거워요. 내가 세상께 즐겁지가 않아. 그 즐겁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야. 하나님 즐거워요 내가. 엄청난 차이냐? 기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만 알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날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즐거우니까 그거 주세요. 하나님 날 즐겁게 해준다며 이거 주세요. 그럼 나 즐겁잖아. 나 이거 즐거워하는 거 몰라요? 이거 안 주면서 뭘 나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나랑 함께 있는 게 진짜 즐거워. 그럼 비교도 안 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 많은 사람은 아 뭐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즐거운데. 이걸 알면 하나님이랑 있는 게 즐겁죠. 그렇죠? 다시 그렇게 얘기하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해. 네가 주를 즐거워하는 건 아니야. 그럼 네가 주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닌 거야지. 그렇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시편 119편 97절. 주의 법을 사랑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향,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도 너무 사랑해. 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멋있다, 하나님. 저 그거 너무 사랑해요. 나도 그걸 기준으로 삼고 싶어요. 나도 그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요. 이거. 이게 진짜 소명이죠. 아,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뭐 해먹고 살까요? 저는 밥 먹고 사는 것도 잘하고 싶고 뭔가 멋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성공, 그러니까 폼나게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 그런 거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초보적인 거. 진짜 비전은 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너무 사랑,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무 사랑.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런 계획이 있구나. 와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나 그거에 작은 조각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동참할게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내 마음밖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큰 흐름 가운데 함께할게요. 이게 진짜 수준 높은 의미에서의 비전이죠. 이게 우리 보좌 앞에 누웠네. 함께 주를 찬양하는 이거죠 사실 이게. 아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성공을 하고 싶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와 전 그리스도인으로서 와 저 이런 거. 초보적인 거. 이제부터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상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단어에 너무 이렇게 듣기만 해서 이런 단어가 죽은 단어가 됐어요. 근데 감각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상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야 하나님이 위대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이 찬양하여. 이게 다윗의 이게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위대하실 믿는 건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작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평가받죠. 하나님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위대하지 않죠. 하나님 내가 소중히 여겨요. 근데 여기 계세요. 이쪽은 제 영역이니까 위대하지 않죠. 하나님 위대하다는 건 와 모든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그 끝을 모르겠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대하다는 걸 믿는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묻게 될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위대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위대한 지금 극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밤 이거 갖고 우리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어디 가서 밤 한번 새자. 어? 이거 밤새 이 얘기를 한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밤새 하다가 이거 한 1시간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졸릴 때쯤은 승환이 가서 한 1시간 찬양하고 내가 또 한 1시간 하면 또 이제 그다음에 태선이가 하고 또 한 1시간 하면 이제 제일 피곤한 새벽 시간은 기완아 네가 체력이 제일 좋잖아. 새벽에 피날레로 이제 기완이가 이제 해뜰 때까지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너만 올 거야, 주연아. 나 안 할 거야. 난 우리 교회를 알아. 내 지혜죠. 내가 동방정교회 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 이유예요. 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저를 알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은퇴할 때 한번 해볼까?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볼래? 주 읽어가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할지라.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죠.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71편 22절. 주의 성실을 찬양하죠. 나의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 이것도 설교 한 편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어떤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을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사실 되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이 하늘을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이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신비로움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아래 두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자기가 이해되지 하나님을 제거하고요. 여러분들 아래 둔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람도 저 사람은 내 손바닥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요. 무례하게 표현하면 저 사람은 내가 나보다 훨씬 똑똑해, 훨씬 더 마음이 깊어, 성품이 깊어, 생각이 넓어, 능력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워. 왜? 내 이해 범위를 넘어나니까. 우리가요, 사람도 나보다 윈 레벨인 사람에 대해서는요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인정합니다. 그냥 생각이 있겠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나보다 똑똑하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정보가 많으니까, 나보다 전체 뷰가 있으니까. 사람도 그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 모두가 자기 아래라고 생각하는 웃기는 사회에 살고 있긴 한데 사실은 그래요. 자기 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롭다. 다윗이 언제 이걸 고백했을까요? 뭔가 그냥 제 상상에서 이거 한 줄 한 줄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뭔가 제 상상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뭔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결과가 되게 좋은 걸 봤을 수도 있어요. 제 상상에서는 그래요. 그때서야 아, 하나님 신비롭다. 이거 모르겠다. 난 모르겠는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건 알겠네. 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도 내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겠네. 진짜 이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 주의 기이하신 일. 와, 이거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네. 찬양. 지존자여, 시변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한 베품이 좋은 아이다. 시편 91편 1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고요. 시편 101편 1절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 3절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죠. 이건 계속하죠. 후반부에는요, 계속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찬양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쵸? 계속 나와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평생.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근데 내가 평생 한다 어느 정도 찬양할 거야?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거야. 그냥 노래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단지 내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내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다른 것보다 이 사랑이 굉장히 목숨 걸고 이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당신을 찬양하겠다. 내가 평생에 전심으로 당신을 찬양하겠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건 어떤 악기를 찬양했으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비욘드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는 그냥 말로 안 돼.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노래, 어떤 온갖 악기를 다 갖고 와서 노래를 불러야 돼. 새 노래로 찬양해야 돼요. 이제까지 노래로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새로운 노래를 짓고 또 새로운 노래를 지어야 돼요. 왜?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담아가는 거죠. 그렇죠?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최선이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시편 150편 마지막에 오늘 구절이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사랑에 빠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시편의 끝이에요. 이게 시편의 어떤 면에서 내면의 신앙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편의 내면 성장 과정이 막 하면 뭐 중간에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겪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라니까. 다윗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수준일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 고백을 한다니까. 우리 그 고백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건 밑에서 쌓이고 밑에서 쌓여서 썩어요. 우리 그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다윗이 성장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러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르는 거예요. 자기도 완전히 그 찬양에 젖어들어 있는 상태고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까지 딱 이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해 도는 데부터 해지는 것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용들과 바다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용과 바다는 사탄과 악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의 관점으로 시편 읽어가셔야 시편 진짜 제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이 용들과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진짜 멋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흐름. 다윗이 이만큼 어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죠. 그 사랑을 알고 있고요. 그 사랑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는 너무 긴 설교 이것만 갖고 한 시리즈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날 버릴까봐 내가 이걸 시리즈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리즈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시편의 이 관점에 보시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가는 게 신앙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뭔가 위대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막 하면 뭐가 이제 벌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해요. 은사가 신앙의 성숙이어서 난 방언한다? 그게 뭔데? 난 예언한다? 그게 뭐? 난 병치유한다? 난 환상 봤다? 그게 뭐? 네가 얼마나 영적 강가에 묻으면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데 자꾸 보여주겠니? 그게 뭐? 아, 나는 신앙에 성숙해서 이제 난 순장이다? 난 이제 교구장이다? 난 선교사다? 난 나의 목사다? 내가 교회 조직에서 조직도에서 내가 위로 올라가면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 뭘 이루고 구리와 꽹과리 같다고 했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그거 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그건 핵심이 아니야. 신앙의 성숙은 뭔지 아세요? 신앙의 성숙은 시편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사랑해야 되는 거. 더욱더 깊게 사랑해야 되는 거.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제일 많이 성경에 등장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그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평가를 받은 건 다윗이에요. 그가 정치적으로 성공했습니까? 도덕적으로 탁월했나요? 인생 전체로 보면 그 실패의 장면이 많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을 고평가하십니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뭘 맡겨요? 시편을 맡기죠. 그 시편을 맡겨요. 모세에게 오경을 맡겼고 바울에게 기독교 서신서를 맡겼는데 로마서를 맡기셨는데 다윗에게는 시편을 맡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제일 잘 쓸 것 같아. 멋있잖아. 이게 있어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찬양에 대한 설교를 내가 옛날에 했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수준이 떨어졌냐 하면 옛날에 제가 했었는데 죄송해요. 불쌍해요. 죄송해요. 내가 옛날에 했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도 자꾸 장난치잖아요. 이건 진짜 찬양이 아니야? 뭐 이런 소리면 그때는 설교 한편에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 그래서 니네들이 찬양하는 마음 자세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찬양이란 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해야 된다. 내일부터 찬양을 똑바로 해라. 고백이 안 되면 하지도 마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막 아 내가 이건 못하겠다. 막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아 내가 좀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어깨 힘 빡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노래로 부르셔도 괜찮아요. 부르세요.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되지만 그 정도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걸 소망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찬양이든 괜찮으니까 전심으로 그렇게 전심으로 안 불러도 돼. 그냥 부르세요. 들으시고 좋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하는 걸 좀 가까이 다하게 하잖아.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막 이거에 대해서 찬양의 의미가 왜곡됐다는 거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너무 심해서 막 찬양을 똑바로 불러야 된다. 그럴 건 부르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설교했더라고. 우리가 당장 이런 수준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결심해서 다음 주부터 찬양 어깨 힘 빡 주고 그러니까는 10시 50분에 로그인 하셔서 10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찬양을 예배!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좋은 얘기긴 한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알아가려고 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아니야.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 사랑받으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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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좀 생겨. 부모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효도를 하는 거예요.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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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 보니까 나중에 감사하고 또 드리고 싶은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딴 얘기지만 또 이제 너무 장성한 자녀가 뭐 부모님 사랑을 덜 받아서 너무 투덜거리시면 쉽지 않아요, 효도 받는 거. 얘는 덜 받았다 이거거든 사실. 물론 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또 복잡한 메커니즘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냐? 내가 충분히 받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멋있는 분이고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이 되게 좋고 저는 하나님이 잘해주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도 거기 굉장히 동감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뀌죠. 이거는 결과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면이 바뀌죠. 내면이 완전히 만족 상태에 들어가죠. 여러분 사랑받는 게 충분해도요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까지 안 돼요. 내가 사랑받기만 해서는 만족에 이르지 못하고요. 내가 온전한 대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 만족에 이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내면에 만족이 와요. 진짜 만족. 이것도 비욘드의 표현이에요. 난 아직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 충분히. 이론상 그래요. 넘쳐 흘러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 초보예요. 완전 초보.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기대돼, 여러분. 얼마 기대돼. 아, 진짜 내가 50, 60, 70 이렇게 되면서 신이 훨씬 좋아졌으면 좋겠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얼마나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내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이게 제일 크지, 뭐. 뭐, 여러분들 뭐 인생에 성공하고 뭐 해봐야 뭐 언제까지 할 건데. 60대? 정점 찍고 내려올 거잖아. 50대? 그렇죠. 그 인생이 뭐. 세상에 뭐 대단한 거 해보고 싶어요? 어디 높이 올라가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어요? 권력 잡고 싶어요? 보란 듯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다 남의 것이지. 내가 늙으면, 내가 죽으면. 뭐 이건 또 딴 얘기고, 오늘도 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면에 만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삶에 목표가 생기죠. 삶의 목표. 아까 주의 율법을 내가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왜?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메커니즘, 이게 돌아가는 구성이 달라. 이건 맥이야. 윈도우랑 완전 다른 거라고. 호환이 안 돼요. 저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쪽 메커니즘은 완전 다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한번 추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아, 진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렇죠? 이 모든 설교의 메인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냥. 에버랜드에 가서 이 사람이 롤러코스터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까지 타고 와야 진짜 타고 온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티 타야죠. 티 타고 와야 에버랜드 가서 롤러코스터, 한국에 있는 롤러코스터 중에 제일 긴 거 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이솝마을에 있는 8세용 롤러코스터 있거든요. 나 그거 되게 많이 타는데 이 아니라. 그거 타고 왔어. 나 에버랜드 가서 롤러코스터 타고 왔어. 그럼 그 중간에 옛날에 생긴 롤링 엑스트레인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바퀴 쌀 들어가는 거. 그거 타고 와서 나 롤러코스터 타고 왔어. 다르죠. 티 탄 거랑. 내가 하나님 믿고 난 예수님 믿고 아 주님께서 날 돌보시고 도와주셨어 라고 하는 건 이솝마을 갔다 오신 거고. 나 이제부터는 세상 목적을 살지 않고 주님께서 부름받은 사명으로 살아. 그럼 롤링 엑스트레인 정도 아시는 거고.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알아야 티 타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세요. 정말 이 간절함이 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오래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아는 것 같죠? 학교 오래 왔다 갔다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이걸 알아야 진짜 신앙을 아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내가 교회 오래 왔다 갔다 했다고 신앙을 자꾸 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도움받는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꾸 그건 입구에서 쇼핑하고 나가신 거예요. 인형 두 개 사가지고 남들은 에버랜드 갔다 온 줄 알겠지. 여러분 교회 20년 다녔고 30년 다녔으니까 남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겠지. 나도 나 에버랜드 갔다 왔다. 갔다 왔잖아. 거기까지 가서 입장권 특권 들어가서 갔다 왔잖아. 아 근데 그건 도움도 받고 사명도 받고 사랑도 누리고 이래야 진짜 이걸 아는 거야. 이 위대한 책을. 이 복음을. 여러분들 꼭 이걸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일반적인 얘기. 너무 신나서 얘기해서 설교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 할까 말까 그냥 할게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사람이 마음을 채우는 건요. 일반적인 얘기 좀 잠깐 하고 일로 다시 돌아오죠. 사람이 마음을 채우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3분의 1쯤 차요. 내가 갈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3분의 2가 차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3분의 3이 찹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없으면요, 힘들어요. 사람이 언제 힘들어져요? 상황은 괜찮은데 옛날엔 갈망하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고 이제는 좋아하는 것도 없어. 옛날엔 그래도 무한도전이라도 좋아하고 러닝맨이라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훑삭거리는 것도 좋아하고 뭐 어디 노는 걸 좋아했는데 이건 좋지도 않아 이제. 좋아하는 것조차 없어졌어. 다 시큰둥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무료하죠. 권태롭고요.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 삶은 당위와 의무가 되고요. 삶은 견뎌야 하는 게 돼요. 다른 사람 보기엔 상황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빈마음으로 살아가고요. 사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좋아하는 건 있는데 갈망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게 있는 게 다행스러워요. 매일매일 나름 행복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갈망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고 그걸 채워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이요, 공허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 때는 괜찮게 살아가요. 오늘도 기분 좋고 내일도 기분 좋고 모레도 기분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너 잘 사니?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멍해져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해요. 삶을 관통해주는 무엇인가가 없는 거야. 내가 추구해 나가는 무엇인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졌으니까 그냥 시간 있으니까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공허하죠. 내가 갈망하는 것도 있는데 사랑하는 게 없어요. 갈망하는 게 있으면요 공허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에너지로 꽉 차 있어요. 간절하거든. 추구하고 이거 왜 다른 걸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의미 어느 지점에서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허무합니다.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툭 물어보면 마음 중심에서 본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왜?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 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것이 자기 삶의 본질이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죄책감이 있기도 하고요.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허무한 걸 느껴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행복하죠. 재미는 따라오는 거고 사랑하는 게 있으면 갈망하죠. 사랑은 원하는 거잖아.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위하죠. 그러니까 의미 있죠.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잘못되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하나 얘기하면 대상이 잘못되면 나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대상이 잘못되면.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나에게 해로운 거야. 인스턴트랑 술, 담배만 좋아해. 맨날 그냥 카페인으로 살고 나한테 해로운 걸 계속 넣어. 그럼 어떻게 해서 어느 지점에서 건강이 안 좋아지겠지. 엄청난 후회라겠죠. 왜? 내가 나를 망친 거니까. 나쁜 음식을 내가 나한테 때려 넣었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걸 좋아하는 건 나쁜 음식을 먹는 것 같다고. 잘못된 걸 갈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갈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결국 이게 이 사람을 망치는 걸 갈망해요. 사랑하는 데 있는데 잘못된 대상을 사랑해요. 이게 가장 심각하게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겠죠.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 중독되는 거, 과도하게 나의 시간, 돈, 정서를 탕진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이런 건 다 나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내가 나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것은 그에게 나를 망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의미 없는 걸 사랑하는 거, 그럼 내 인생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고. 내가 죄를 사랑하면요, 영혼을 숨막히게 하는 거고요. 돈을 사랑하면요, 그 짝사랑은 실패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요, 잘못된 대상을 갈망하면요, 잘못된 대상을 좋아하면요, 그게 결국은 나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인생에 피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슈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안 부릅니까? 부르죠. 지금 잘못된 걸 좋아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져요. 이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채워진다고 그 순간. 그러니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걸 좋아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이 사람은 이거 자체에 큰 애착을 갖고 이걸 보호해요. 왜?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권태, 공허, 무의미잖아. 글로 가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 그거보단 이게 낫다는 거야. 그건 오늘도 내일도 별로지만 이게 내일 나를 별로로 만든다는 건 알겠는데 오늘은 괜찮게 만들잖아. 그럼 사람이 뭘 하겠어. 오늘도 내일도 별로인 것보다는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 망쳐진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려고 한다고. 굉장히 여기에 뿌리를 내려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에 불구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일로 가는 게 아니야. 살살살 달래서 좋은 걸 좋아하고 갈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이쪽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듯이. 여러분 목자가 양들 뒷꽃무늬 따라다닙니까? 양들 가는 대로 다 따라다녀요? 그럼 양들 낭떠러리 가서 다 떨어질 텐데 그 눈 나쁜 애들이? 그렇잖아요. 목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목자가 무슨 소 이게 딱 뚫고 여기 딱 매서 야 일로와 여기 끌고 가요? 말하듯이 입에 딱 재가 물려갖고 이렇게 끌고 갑니까? 목자가 양을 그렇게 다루나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말은 그건 간단하죠. 기숙할게 땡겨버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목자가 양에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몰아가죠. 슬슬슬슬슬 몰아가죠. 야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에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몰아가죠. 슬슬슬슬슬.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목양하셔야 돼요. 이렇게 몰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내가 잘못된 걸 사랑하고 좋아하면 야 글로 가면 떨어져. 글로 가면 떨어져. 큰일 나.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몰아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사랑할 수 있도록 좋은 걸 좋아할 수 있도록 좋은 걸 갈망할 수 있도록 이걸 하셔야 돼요.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기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못 가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름 사랑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 좋아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한테 해로워요. 근데 그거 안 놔요. 왜? 이거 놓으면 공허와 허무와 무의미인 것 같으니까. 그나마 이게 인스턴트라도 배고픈 것보단 나니까 내가 몇 년 뒤에 당뇨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배를 불고 굶어주고 하니까 먹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일로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달래세요.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 갈망하는 거 다 죄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그것 중에 상당수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면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거, 갈망하고 있는 거.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얼마나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하면 가끔은 이게 더 문제야. 여러분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면 정말 죄를 갈망하고 막 죄를 사랑하고 막 이러면 아 뭐 야 그게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성공 그 권.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거 그치. 그냥 애들 방한까지 줄 수 있을 정도의 집 또 안전했으니까 아파트 그 정도잖아. 내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일. 그런데 내가 인격이 파괴되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 인격성, 업무 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야. 그래서 가끔은 그래도 맛있는 거 하나 먹을 수 있는, 매일 먹겠다는 게 아니라.
가끔은 그래도 좀 여행 좀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원하잖아요. 그 정도를 원해.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겠어. 이게 이 원하는 게 너무 좋은 거니까. 저도 원해요, 여러분. 저도 원해. 나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원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진짜 진심. 진짜 아니에요. 여전히 갈망하세요. 이런 건 여전히 갈망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물어볼게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정도면 문제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이제 살살살살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건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같이 가는 거고 훨씬 더 이거에 대해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좀 오늘 시리즈가 끝나서 내가 좀 마음이 급한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를 사랑하시면서 이것만 사랑하면요 이게요 여러분들을 짓눌러요.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 사랑해도 불행해지잖아요. 우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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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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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파트 노후 투자 자산 다 좋아. 나도 해.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누르는데 이런 연동해서 잡잖아요. 그럼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기대도 높일 수 있고 페이스도 조절할 수 있고 같이 올라가요. 진짜 진짜 그래요. 아니 여기에 막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이쪽으로 눈을 돌리세요. 혹시 사실은 죄책감이 느낄 정도로 잘못된 걸 사랑하고 좋아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공허와 허무뿐이니까 여긴 절대 안 갈 거야. 이 인스턴트 먹을 거 이렇게 붙잡고 계세요? 그거 놓으셔도 돼요.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 놓으셔도 돼요. 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놓으셔도 돼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도 놓으면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놓으셔도 돼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풀어가고 있는 문제가 돈 문제만 있는 것 같죠? 건강 문제만 있는 것 같죠? 권력 문제만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풀어가고 있는 문제가 교육 문제만 있는 것 같죠? 부동산 문제만 있는 것 같죠? 주식 문제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풀어가고 있는 문제가 그냥 관계 문제 뭐 이런 것 같죠? 맞아요. 근데요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목사니까 여러분들 풀어가야 할 문제의 사실 40%는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안 풀려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안 풀려서. 이 문제가 안 풀려서 삶의 우선순위가 엉킨 거고 이 문제가 안 풀려서 정서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고 이 문제가 안 풀려서 뭔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이 문제가 안 풀려서 매몰되는 거고 이 문제가 안 풀려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가 풀리잖아요. 이 문제만 풀린다. 그래봐야 40점이지. 뭐 사랑만 있으면 된다. 난 그건 모르겠어. 내가 수준이 나서 그런가 봐. 내가 수준이 나서.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답은 100%래요. 근데 난 그건 모르겠어. 콜로세움에서도 뭐 주님만 찬양하고 사랑이 있으면 다 되고 난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콜로세움에 갇혀서 너 이제는 예수님 없다고 하면 밖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 있다고 하면 저기 사자랑 싸워야 돼. 너 어떻게 할래? 그럼 전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회개할 거야. 확신합니다. 전 그럴 사람. 전 절대 사자랑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날 알아. 그게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요 제 수준에서는 감히 제 수준의 최대치에서는요 제가 느끼기엔 사랑이 여러분들의 문제 40%는 해결해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건 모르겠고 난 아직 성경은 다 된다고는 하는데 그건 또 모르겠고 근데 제 최대치는 여러분 40%는 해결됩니다. 저 같은 초보가 보기에도 여기까지는 여러분 금방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 생 문제가 40%가 해결되는 것까지는 금방 오실 수 있어요. 왜? 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앞서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진짜 금방 올 수 있어요. 100%는 꿈도 못 꾸겠으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사랑이라는 숙제를 풀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을 바꿔나가는 그 시편이 느꼈던 다윗이 느꼈던 그 영광을 여러분들 느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막 정말 우리가 그 수준이 돼서 같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또 다를 거야. 그런 경험 있죠. 사람이 정말 고백의 깊이를 갖고 뭐 수련회 마지막 날 같은데 찬양하면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의 깊이가 다른 거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있죠. 그렇죠? 야, 우리가 그 수준이 된다고 생각해봐. 수련회 마지막 날 억지로 무슨 양맥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일상적으로 그 수준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주일날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떨지, 얼마나 행복할지, 어떤 콘서트장이나 공연을 보는 거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같이 가보자. 혼자는 못 가 여기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근데 진짜 우리 조급하진 않지만 그 사랑의 수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높은 수준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기 정죄만 되기도 되게 쉬워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한테 아직 먼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대부분, 우리의 대부분은 함께 사랑을 받아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 일과 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곱셈, 나눗셈, 구구단 외우고 있는데 괜히 뒤에 미적분 펼쳐보지 마세요. 근데 뒤에 미적분이라는 게 있다는 거 우리 알고 갑시다. 이게 대단한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나중에 10편, 150편 대단한 걸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건 좋지 않아요? 그 방향이 있다는 거. 방향을 여기다 잡으면 우리가 갈짓자리 행보로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큰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어요. 쓸데없는 원망과 불평, 쓸데없는 것에 대한 그 매몰과 집중, 이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높은 수준을 오늘 얘기하는 건 우리를 담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정말 잘 되는 게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안정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상상하기에 정말 잘 되는 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 얘기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방향을 갖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만큼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작지만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을 저희가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길 바랍니다. 정말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여, 정말 찬양합니다. 아, 정말 얘기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얘기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여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얘기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여기 가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기 가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함께 저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저희 성경에 나오는 고백도 우리의 진심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저희가 여기에 가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에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여기에 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를 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방향이 다른 방향이 나의 방향이라 정말 이 은혜와 이 성령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중요한 기대를 갖고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단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아버지, 어느 날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신 것처럼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을 시작한 그날처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점에 한번 도달해보길 소원합니다. 내 영적인 서정이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 내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가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무엇인가 대단한 것에 현혹되어서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그 걸음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실은 정말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여 시편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설명할 필요 없이 서로가 이런 진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며 저희가 주님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저희가 아버지 그런 삶을 그런 순간을 그런 예배를 저 공동체가 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으나 저희가 걷고 걷겠사오니 그런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그런 일을 주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성장하길 바라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광고 말씀.